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던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왜?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예쁜 여자랑 살아서. 그래서 제가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도 참 좋겠다. 왜? 자기가 예쁜 줄 알아서. 저는 아내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 남편 앞에서만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이 제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 훗날 그날이 되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주님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서 교회 학교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나누어 줬던 그 재산을 셈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때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칭찬과 상을 내리지만 어떤 종에게는 책망과 저주를 내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셈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특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의미는 더 특별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똑같은 만남도 똑같은 기회도 그 의미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곳에서 볼 수 있기에 이곳은 참으로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묘원길을 걷습니다. 아침에 묘원 문을 열면서,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한적한 묘원길을 홀로 걸으면서 사색에 잠겨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현재 파악된 숫자로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90세 이상을 살다가 간 사람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묘원에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그 인생의 기간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아이 무덤을 볼 때마다 마음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루도 채 살지 못하고 데려가실 거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바로 데려가셨을까? 분명히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을 텐데 하루 만에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80년, 90년 그 이상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80년, 90년 그 이상을 산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들린 경유지에 불과하다면, 하루를 머물든 1년을 머물든 80년, 90년을 머물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본 그 10년, 20년, 30년, 40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미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 깜짝할 만한 시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1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것은 참으로 미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1년도 못 살았네, 저 사람은 90년이나 살았네 하면서 삶의 인생의 그 길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1년 동안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9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90년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분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에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 두 비유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각각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가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가지 각각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나의 비유입니다. 무나의 비유에서는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무나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은화 열 무나를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열 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무나를 하나씩 나눠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나 무나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각기 다른 재능을 종들에게 주었다는 데 중요 그 강조점이 있고 무나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각기 다른 재능을 주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무나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세마는 방법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주인이 돌아와서 세마는 방법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리고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은 상급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은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각기 다르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 상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을 불러 셈하는데 어떤 종은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다섯 문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주인은 몇 문화를 남겼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비례해서 상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을 권세를 다스리라.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것을 남긴 종에게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하라고 더 큰 상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심판과 상급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고 금면류관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 열매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상급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상급에 대한 이 평가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가 다섯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열 고을을 차지하는 것, 다섯 고을을 차지하는 것,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열 고을을 차지하는 것이 더 큰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세상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치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처럼 열 고을을 다스리면서 열 고을 위에 군림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내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그 열 고을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이라고 하면 수고에 대한 보답.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므로 이제는 좀 쉬면서 편하게 즐겨라. 이런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편히 쉬고 즐기는 것이 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세상의 질서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 좌우편에 서는 것이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저는 수상으로, 얘는 부수상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분해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군림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급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이 섬기는 것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상은 바로 섬기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아파트 로얄층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아파트, 이거는 게으른 성도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성도들이 차지할 거다.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파트 로얄층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섬기는 것이 상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기쁨, 좋은 것을 먹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맘대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마음 가운데 희락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당연히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겼을 때 이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고 있으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상을 나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초기 선교사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는데 지나가는 양반들이 보고 왜 저렇게 힘든 운동을 하나,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나, 저런 것은 종들에게나 시키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양반들의 눈에는 선교사들이 하는 저 행동들이 정말 하찮은 일이요, 귀찮은 일이요, 하기 싫은 일이 라고 보였지만 정작 선교사들에게 그 운동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쉬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에 반영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동일한 이치로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섬김과 봉사의 삶이 있고 기쁨과 참 평안,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그곳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 하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거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 거울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므로 그곳에는 끊임없이 섬기는 일,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주는 일, 그래서 섬김으로 인해 그곳에는 진정한 샬롬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날은 신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여 그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나이다. 누가복음의 문화를 받은 종도 이와 비슷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의 변명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두지 않은 곳에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뿌리는 대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내가 뿌리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섬기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삶은 훗날 그날이 왔을 때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의 출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실천을 베풀며 섬기는 삶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의 출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